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미혹이전 김미혹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내겐 인천 소래 포구의 언덕이 있다. 협계열차 안에서 새우젓 장사를 시작한 엄마를 기다렸던 건지 수원이 집이었던 선생님을 기다렸던 건지 누군지 그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 어쨌든 그 언덕에서 난 스칼렛 오하라처럼 다시는 굶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엄마는 나를 돌볼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절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나를 억척스럽게 했는데 선생님의 희망대로 잘 자랐지만 사법고시를 공부하기 바라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달랐다. 난 구전동화처럼 늪속에 빠진 아이가 스스로 제 머리를 잡아당겨 구출하는 방식이어서 돈도 벌고 학업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초단위로 쪼개며 살아야 했다. 엄마는 지금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내게 잔소리를 퍼부으며 편안하시다. 선생님은 수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상속 없는 상주 역할이 나는 행복했다. 다음에 태어날 땐 선생님 딸로 태어나죠, 뭐. 그땐 원하시던 판사도 되어볼게요. 최숙자 선생님. 아니, 엄마. 잠자는 미녀의 반란. 오랜만에 소설을 읽고 산책을 했다. 공원 호수 주변을 돌다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대답하고 물결이 흔들렸다. 남자 노인 두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다. 소설, 노인, 물결, 그리고 절벽 위의 집. 문득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자는 미녀가 생각났다. 언제부턴가 내 기억을 믿지 못하겠다. 심지어 내가 읽은 소설을 다른 소설과 접목하는 일도 있었다. 여고 시절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을 모두 읽었다. 국어 시간에 무슨 일로 결근한 국어 대신 수학 선생이 들어왔다. 그는 국어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난 최악의 경험을 했다. 그는 문학과 거리가 먼 인간이었다. 여학생들의 머리를 출석부로 찍고 따귀를 때렸다. 난 조금 긴장했는데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앞에 나와서 요즘 읽은 소설을 얘기하라고 했다. 난 설국과 잠자는 미녀가 함께 수록된 책을 읽었던 참이었다. 수학 선생은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몰랐다. 난 그때 왜 선생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을까? 난 그날 잠자는 미녀를 얘기하고 교무실에 끌려가 따귀를 맞았다.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자의 기능을 잃은 노인들이 드나드는 절벽 위에 비밀 유곽에 잠자는 미녀들이 있다. 여자들은 옷을 벗은 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데 그 옆에 누워 힘없는 남자 노인들이 같이 잠을 자는 내용이었다. 절벽이라는 막다른 공간 설정과 죽음 앞에 선 노인들의 회상을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 잠에서 깨면 여자들은 노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문제는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주인공인 노인 에구치가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되는 잠자는 미녀의 목에 깊은 키스를 한다. 난 사라져가는 노인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키스의 흔적, 즉 키스마크를 남겼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사실로 믿어버렸다. 젊은 아가씨가 아침에 혼자 깨어났을 때 목에 든 멍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만들어 넣었다. 이야기에 몰입한 나머지 난 거의 독백 수준으로 말했고 듣는 대상을 생각하지 않았다.
야, 네가 키스마크를 어떻게 알아?
수학선생이 뱀 같은 눈으로 물었다. 난 귀를 잡힌 채 교무실에 끌려가 따귀를 맞았다. 벌써 음란 소설을 읽는다는 죄목이었다.
이게 발랑 까져가지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종료된 후 다른 선생이 수학에게 설명했다.
가바탄 야스나리는 노벨상 수상 작가고 그 소설은 양서입니다.
수학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나도 알아요.
아니, 수학은 그게 왜 양서냐고 다른 선생과 말다툼을 했던 것 같다. 나의 훈육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던가. 아오, 기억이 다시 꼬이기 시작한다. 아오, 난 나를 믿지 못하겠다. 바람이 소슬해졌다. 집에 가면 오늘 읽은 소설에 독후감을 써야겠다. 기억이 나의 뺨을 때리기 전에.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 집을 방문한 후배가 같이 음악을 듣다가 내게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니의 음악 취향을 잘 모르겠어요.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에 거금을 퍼붓는 나를 보고 클래식 마니아로 생각했다가 퀸이나 메탈리카 공연에 콩알처럼 통통 튀는 내가 의아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집에 라디오가 있었다. 자주 고장이 나서 집에 있는 니퍼로 꼭지를 잡아 돌려 주파수를 맞춰야 했다. 찌찌찌. 먼 데서 남자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다. 여름밤 돗자리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했다.
저 노래는 우주로 날아가서 어느 별에 닿을지도 몰라.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클래식을 처음 만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녀원이 있었다. 난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타서 수녀원 담장 위에 앉아 우물우물 버찌를 먹으며 수녀들의 노래를 들었다. 수녀가 되면 기도하고 노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다 어느 회색 눈의 신부를 알게 되었고 하루는 담장 위에 앉았던 친구와 사택에 들어갔다. 그는 진공광 전축에 레코드판을 걸어 음악을 들었고 우리는 빵을 먹었다. 단지 그것뿐이었으나 난 기억한다. 그 음악은 베토벤의 황제였다. 지금도 황제를 들으면 담장의 벚나무와 신부와 크림빵을 떠올린다. 수녀원에서의 기억으로 난 누가 버린 클래식 LP판을 주워오곤 했는데 엄마는 불에 구워 울렁울렁 접시를 만들었다. 음악은 강냉이를 담았다가 털실을 담기도 했다. 동네 2층 집에 사는 친구의 집에 독수리표 전축이 있었다. 난 그 집을 자주 갔는데 단지 전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엄마는 누워서 패티김의 하와이 연정을 따라 불렀다. 사랑이 말없이 왔다, 말없이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언니의 연애질로 쑥대밭이었다. 사실 내게 장르 취향은 없었다. 모든 음악에 풍경이 있었을 뿐이다. 베토벤은 수녀원의 사택에서 나를 기다렸고 봄날의 버스 안에서 흐르던 나훈아의 노래는 담요처럼 따뜻했다. 파블로 카잘스는 술 취한 내 가슴에 구멍을 뚫었고 피아졸라는 한때 내게 있었던 남자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꼬집한 풋사랑은 주정뱅이 아버지였지만 그리웠다. 후배를 보내고 제클린 듀프레의 첼로를 들으려다 오래전에 저장한 동영상을 떠올렸다. 그녀가 사랑한 다니엘 바렌보임과 이츠하크 펄만, 핑커스 주커만이 풋풋한 젊은 시절 연주한 것이다. 병든 그녀를 버리고 바렌보임이 다른 여인을 찾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병석에서 지내다 고독사였다. 하지만 그들이 왁자하게 웃으며 연주했던 젊은 날의 음악은 내 어린 날의 라디오 노래처럼 우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젊은 모습 그대로 우주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내 아버지도 저 허공 어디에서 뽕짝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한밤중 음악을 들을 때 별을 보는 이유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세상의 밥 한 공기. 대학 시절 여의도 아파트에서 입주 가정교사로 있을 적의 일이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가구에 빨간 닭지가 붙더니 파산을 했다. 졸지에 일하던 가정부와 난 짐을 싸야 했다. 학생의 엄마는 좋은 분이었는데 두 달만 기다리라고 했다. 자기 동창이 입주 가정교사를 구하는데 선생이 곧 군대를 간다는 것이었다. 방을 구할 동안 자취하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불편했다. 남자친구가 들락날락거리니 친구도 나도 서로 가시방석이었다. 눈치 없이 일주일을 머물렀으니 친구의 애인은 날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열받은 친구의 애인은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찾아와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두 달간 빌붙으려던 나의 계획은 내게 가자미 눈을 보이는 찌질이 때문에 무산되었다. 5일째 되던 날, 그는 책을 보던 내게 비스듬히 앉아서 언제 나갈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게 왜 궁금한데? 나도 같이 말폭탄을 날리니 친구만 좌불안석이었다. 다음 날로 월세만 내는 방을 얻었다. 책보따리를 싸면서 친구에게 밑밥을 깔았다. 너 그 사람을 믿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안해하는 친구의 눈빛을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다. 의심이야말로 풍작이 가장 확실한 종자였다. 미안하다, 찌질이. 급히 얻은 방은 신촌 창천동의 허름한 가옥이었다. 다닥다닥 방이 붙어있어 옆방의 소리가 다 들렸다. TV 소리, 싸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 마당에서 수도를 함께 썼다. 양치질을 하던 젊고 수상한 여자들이 나를 경계했는데 난 이사를 잘못 왔음을 깨달았다. 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나가서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들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이기도 했고 사실 그녀들은 오후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 문제는 밤 2시가 넘은 시각에 있었다.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서 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빙땅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뒤져봐! 뒤져봐! 제발 밑에까지 까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둔탁한 소리, 비명. 처음엔 여자가 남자 돈을 훔친 줄 알았다. 가끔 수도가에서 이빨 사이로 침을 찌익 뱉는 남자를 보았는데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쁜 놈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코가 석자였다. 입주자리가 생각보다 늦어졌고 그룹가위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 집 처마는 양철이었다. 비가 오면 양철 지붕 위로 비가 우다다다 뛰어다녔다. 비는 미친 듯 뛰고 생각나면 또다시 뛰었다. 밥상을 놓고 공부하던 여름밤이 지옥 같았다. 내 머린 언제나 분노로 뜨거웠다. 밤 1시가 넘으면 하나 둘 여자들이 돌아왔다. 마당에 서 있는 날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난 투명인간이었다. 생각하니 당시 먹는 것도 부실해서 영양실조 상태로 눈빛만 살아있었다. 어느 날 아침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대로 홍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계속 자고 또 자고 눈을 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난 사흘을 알았다. 사흘째 되던 날 문이 열리더니 밥상이 들어왔다.